네, 요즘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짜여진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날마다 에스더서의 일정 분량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치 날마다 하루 한 편씩 연재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며칠 잠시 우리는 멋진 연재 드라마에 빠져들고 있는 중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건의 발단들이나 어떤 복선들도 예리하게 잡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 시청자들은 예측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극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작가의 숨은 메시지까지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라는 이 드라마의 작가는 이러한 드라마 연재를 통해서 에스더에 숨어있는 메시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청자인 우리들에게 오늘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지금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요. 이 7장이 이른 이 시점에서 에스더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 2장은 에스더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장은 그중에 발단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발단, 그리고 3, 4장에서는 전개의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절정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5장에서 7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그 절정을 마감하고 있는 7장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절에서 에스더서의 결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 안에는 두 번의 잔치와 그 안에 왕의 잠못 이룬 한 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정에는 두 번의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잔치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에서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벌리는 두 번의 잔치가 나오고요. 마지막 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벌이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두 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신하들, 127도에 있는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선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잔치가 있었다면 마지막 장에서도 온 유대인들의 잔치가 있고 그 다음날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서 7장 사이에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두 번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장에서는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 즉위식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또 8장에서 모르드개의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서에는 매 장마다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도 두 번의 잔치, 가운데에서도 두 번의 잔치, 마지막에서도 두 번의 잔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에스더서의 저자가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 왜 기록이 되어졌냐면 불임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장에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제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는 모세의 율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절기예요.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모든 절기들은 모세 율법에서 제정하고 있지만 이 부림절만큼은 모세의 율법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 절기예요. 그런데 그 부림절, 그런 부림절이 이틀이나 이틀이나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림절이 그것도 이틀이나 치르는 그런 잔치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서서의 저자는 1장에서도 또 중간에서도 끝에서도 계속해서 두 번의 잔치, 두 번의 잔치, 두 번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쯤에 이를 때에는 아, 부림절에서도 여기서도 당연히 두 번의 잔치가 이루어지겠지라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두 번의 잔치, 두 번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서도 역시 왕과 하만에 의해서 두 번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장에서 부록처럼 딸려있는 짧게 달려있는 이 10장을 제외하고 1장부터 9장까지 장장마다에서 모든 장마다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장에서 잔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장이 몇 장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었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에서는 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잔치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6장에서만큼은 유일하게 조용한 밤입니다. 어떤 밤일까요? 한 왕이 잠 못 이루는 조용한 밤입니다. 이 밤에는 에서도 모르드게도 하만도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한 왕, 잠 못 드는 한 왕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6장이 에서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에서 이야기는 반전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6장을 중심으로 에서서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아주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저자는 아주 전략적으로 이 6장의 전의 사건과 6장 이후의 사건들을 1대1로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매칭을 시키면서 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 6장 이후에는 이렇게 벌어졌다고 아주 반복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전에는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주는데 6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왕이 모르드에게 왕의 반지를 줍니다. 그 전에는 하만이 왕의 서기관을 소집했다면 이후에는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왕의 조서가 쓰여지고 반지로 인쳤고 그 이후에도 그 사건 이후에도 조서로 쓰여지고 반지 동일한 반지로 인쳐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겠는데 이제 그 하반절에 하반부에 가게 되면은 대적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 이 그리고 그 전에 3장에서는 수산성이 어수선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수산성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무릅쓰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모르드게가 왕실의 조복을 입고 나아갑니다. 이렇듯이 이제 6장의 얘기를 중심으로 두면서 그 전의 이야기와 그 후의 이야기가 대조되면서 점점 이제 6장을 지나면서 하만이 어떻게 몰락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에서서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에서는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서도 에서는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처음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도 왕은 물어봤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에서서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서도 또 왕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역시 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발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에게 어떤 역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일종의 왕의 마음으로 하여금 애간장을 타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왕간에 밀당하는 왕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만에게는 두 번의 잔치에 초대를 함으로써 하만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를 벌인 그날 밤 왕은 잠 못 이루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기를 높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하만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 이후에 바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나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잔치에 바로 나가기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에서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큰 충격을 받은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황망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는 말하기를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미척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에서의 두 번째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벌어진 이 사건, 모르드개를 높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에서를 위해서 먼저 강펀치를 날리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만으로 하여금 이게 무슨 일인가? 넋이 나가게 하고 정신이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링 위에 올라오기도 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만으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줬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어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서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만이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내시가 급하게 그를 찾아 에스터의 잔치에 데리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내시들이 하만을 급하게 데려갔다는 표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갑자기 속도감 있게 이 드라마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벌어진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은 지난번 잔치에서 답을 듣지 못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주겠다는 약속도 반복합니다. 이제 에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사실 하만은 왕후 에서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에서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만은 에서를 배제하고 단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서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네, 에서는 여기에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서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서의 요청은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운명이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같은 자리에 두면서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누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여기에서 7장 4절 하반절 본문은 이야기가 난해합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네, 오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 번역, 번역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말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네, 에서는 노예로 팔리는 정도라면 아예 말로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와 내 민족이 저 하만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사실 왕에게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큰 분노를 살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유대인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왕후를 죽이려 한다는 근무는 곧 반역에 해당한 죄였습니다. 에스더로부터 이러한 음모의 원흉이 하만이라는 말을 들은 왕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잔치 자리를 떠나 황궁 후원으로 잠깐 자리를 피합니다. 이미 이때 왕은 하만을 처치하기로 결심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만 자리를 피해서 하만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자기의 반지로 인을 쳐서 공포한 이 조서 온 나라의 공포한 이 조서를 어떻게 취소할 것인지 그 생각을 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만이 에서의 걸상에 엎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이때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는가?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네,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의 왕후를 강간하려고 오해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여기에서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아마 왕은 하만을 처치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로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 죄를 하만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그가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몰락하고 이어서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가 이제 이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7장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에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군데도 말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서서는 사실 포로기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저자를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과연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아직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들을 용서하고 계시는지 이런 신학적인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청중들에게 저자는 에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드라마의 원인과 결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드라마 에스더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이 에서 저자는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드러나지는 않은 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구원이 담겨 있는 책. 이것이 에서서인 것입니다. 에서서의 이런 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있는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에스더서는 숨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나의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에스더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에스더서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완벽한 타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지금까지의 그 침묵, 지금까지의 그 기다림이 무색하도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맞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애써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